VOA 세계 뉴스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추가 배치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이날 벨라루스 군 헬리콥터 두 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친러시아 국가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성명에서 국경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벨라루스 헬리콥터 두 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며 이에 따라 국경 지역에 전투용 헬기 등 자원과 병력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벨라루스 헬기의 영공 침범이 레이더로 포착하기 힘든 상당히 낮은 고도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외교부도 이날 자국 주재 벨라루스 대사 대리를 주최해 영공 침범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성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벨라루스 군 당국은 폴란드 측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폴란드가 국경 지역 내 병력 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번 사안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팔과 다리 등을 잃은 우크라이나인이 최대 5만 명에 달한다고 미국의 유력 매체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세계 최대의 보철 제조업체 오토복과 자선단체, 의료기관 등의 수치를 종합해 팔과 다리 등을 잃은 우크라이나인이 2만 명에서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치는 독일인 6만 7천 명과 영국인 4만 1천 명 등이 팔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던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비교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자선단체인 후프재단은 전쟁으로 인한 중상자를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중상자 가운데 10% 정도는 절단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어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종전의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낮추면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부채 한도를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정치권의 대립, 이로 인한 통치체제의 악화 등을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된 건 지난 2011년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조치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백악관과 미국 재무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세계 주요 경제 가운데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어제 자체 기술로 건조한 첫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관영 CCTV는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일인 건군절을 맞아 이날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 같은 영상을 공개하고 산둥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 모습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산둥함은 중국이 자체 건조한 첫 번째 항모로 지난 2019년 12월 17일 취역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면서 타이완 해협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자국민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외교부를 인용해 오늘 새벽 프랑스인 등 350여 명을 태운 프랑스 군용기 두 대가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첫 군용기 편으로 파리에 도착한 한 프랑스인은 이 통신에 상황이 나빠질 수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와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니제르에서 미국인 21명 등 99명을 태우고 출발한 이탈리아 군용기도 이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인은 대부분 텍사스의 기독교 단체 소속이라고 이탈리아 외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2021년 1월 6일 우리나라 의사당에 대한 공격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공소장에 기술된 대로 이는 피고인에 의한 미국 정부의 기반 기능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거짓말에 의해 부채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안소영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한일 3자 안보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밤사이 가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 최고는 25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규탄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가 인권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일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8월 의장국 자격으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 때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와 함께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You know, every single time there is a test, we have worked in the council with like-minded members to.
그러면서 과거 우리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데 일치됐던 점을 감안하면 언론 성명 채택과 같은 간단한 일은 쉬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또 다른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진다면 물론 우리는 확실히 밀어붙이겠지만 이전 조치를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여러 차례 긴급 회의를 개최했지만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대북 제재를 담은 결의안이나 안보리 의장이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언론 구두 설명 방안이 제시됐었지만 이마저도 이사국들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언론 브리핑으로도 불리는 언론 구두 설명은 안보리 의장이 이사국들의 협의 내용을 언론에 구두로 발표하는 것으로 특정국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하는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보다 훨씬 강도가 낮은 조치입니다. 8월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한 달 동안 식량 불안정과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해결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일부 안보리 이사국이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인권은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에 속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Look, human rights belong in the Security Council because human rights are about peace and security. Places where human rights are being violated.
이어 인권이 침해되는 곳에서는 평화와 안보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인권을 안보리 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이에 반대하는 다른 나라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8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인권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 시리아 같은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정황이 나오는 데 대해 불법 침략 전쟁 지원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이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EU는 국제법과 UN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며 근거 없고 부당한 침략 전쟁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기관들과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사 기업 간의 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할 것이고 러시아가 스스로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무기 거래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U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처럼 북한 같은 나라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 상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탄약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전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추가 제재 부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say, as the secretary noted over the weekend, it certainly did not appear that Defense Minister Shoigu was in North Korea for vacation.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토니 블링컨 장관이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에 대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추가 설명 요구에 블링컨 장관이 주말에 언급했듯 쇼이구 장관이 휴가를 목적으로 북한을 찾은 건 확실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과거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많은 제재를 가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한 전 세계 많은 단체와 개인들에게도 제재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가 미한일 3자 안보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월북 미군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영내 안보 보장을 위한 미한일 상호 소통 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격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미국이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Broadly speaking, as you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very, very strong.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한국 간 관계는 매우 강력하며 영내에서 한국과 일본은 우리의 가장 굳건한 두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상호 노력과 관련해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 위해 두 나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31일 미국이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공격의 경우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더 대변인은 백악관이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는데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면서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제 무기가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보도를 받지만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러 무기 거래를 거듭 거론했습니다.
Russia maintains a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Certainly we've seen in the past.
우리는 과거에 러시아가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 군수품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분명히 봤다는 것입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앞서 발표한 것 외에 추가로 언급할 것이 없다며 그러나 이는 러시아가 군수품 재보급 능력에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북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는 킹 이병 상황과 관련해 업데이트할 게 전혀 없다면서 앞서 발표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ny updates on Private King's status. What I will tell you is as you heard us say previously.
유엔군 사령부는 공동 경비구역 JSA를 통해 잘 구축된 통신 채널을 통해 소통을 했으며 북한이 유엔 사령부 측의 소통에 응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그러나 발표할 실질적 진전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앤드루 해리슨 유엔군 부사령관은 지난달 24일 트래비스 킹 월북 이후 외신 상대 기자회견에서 휴전협정하에 확립된 장치를 통해 북한군과 대화가 개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다음 날 브리핑에서 킹 이병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화에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내 국가연합인 비엔나 10그룹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개막 이틀째를 맞은 11차 NPT 평가회의 준비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11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가 이를 속게 된 가운데 국가연합인 비엔나 10 그룹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는 토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된 비엔나 10 그룹은 토의 문서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핵실험 유예는 사실상 국제 규범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엔나 10 그룹은 북한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21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 유예에 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이러한 개탄스러운 실험들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목표와 목적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들, 핵실험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발효와 핵폭발을 탐지할 효과적인 국제적 감독, 검증 체제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비엔나 10 그룹은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 복귀와 IAEA 안전조치의 재도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NPT 준비위원회 이틀째 일반 토의에서 발언을 이어간 각국 대표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몰타 외무부의 엘버타 보그 군축 비확산 국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불법 발사와 현재와 계획 중인 핵 관련 활동은 국제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 보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llegal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s well as its current and planned nuclear related activities.
이어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 국제원자력기구 IAEA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 의정서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몰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스텔리안 스토이안 빈주제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는 NPT 체제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확산 도전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PT parties cannot ignore or remain silent on current proliferation challenges such as those from the DPRK, Syria and Iran.
스토이안 대사는 그러면서 NPT 당사국들은 북한, 시리아, 이란이 제기하는 현재의 확산 도전을 무시하거나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대량 살상 무기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수많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실시했다며 북한이 NPT와 IAEA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덴마크 대표도 북한이 여러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더불어 국제 안보에 도전하는 핵 확산 문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벤치니 군축회의 대사는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repeat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by the DPRK undermine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are a matter of serious concern.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NPT에 복귀하며 IAEA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며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도 북한이 모든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NPT에 복귀하고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일랜드와 슬로바키아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고 뉴질랜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확고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도 북한을 두둔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를 미국과 한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미하일 콘트라텐코프 비확산 국장은 최근 미한 정상의 공동 핵 계획 발언과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Recent developments in particular, the statement of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bout joint nuclear planning and the recent
이어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체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1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준비회의는 개막 이후 이틀간 일반 토의에서 당사국 대표들의 기조 연설을 들은 뒤 핵 군축,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세부 토의에 들어갑니다. 또 준비회의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채택합니다. 2026년 개최 예정인 제11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 앞서 세 차례의 준비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난해 8월 4주간 진행된 제10차 NPT 평가회의는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당시 채택하지 못한 최종 선언문 초안 수정안에는 북한 핵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CBID 비핵화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최종 선언문 채택을 위해서는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지만 지난 3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위기를 다룬 부문을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문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까지 중국 깃발을 달았던 선박이 또다시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났습니다. 올해만 20척째인데 이후에는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판매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새롭게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은 저싱항 95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저싱항 95호는 한반도 시각 1일 오후 8시경 중국 칭다오 남단 해상에서 등장해 서남쪽 렌윈강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잠깐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마린 트래픽은 이 선박이 외부로 발신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를 토대로 저싱항 95호가 북한 깃발을 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존 등록 정보를 토대로 한 이 선박의 이름은 저싱항 95호지만 이 선박이 AIS를 토대로 발신한 선박명은 제1봉 1호로 안내했습니다. 종합하면 얼마 전까지 이 선박은 중국 선적의 저싱항 95호였지만 AIS로 발신된 정보상으론 북한 선적의 제1봉 1호가 됐습니다. 이는 최근까지 중국 선박이었던 저싱항 95호의 선적과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도 이 선박의 IMO 등록번호와 연결된 선박을 중국 선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GISIS 자료에는 이 선박의 이름이 저싱항 95호 대신 진청저우 28호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로선 중국 선적의 저싱항 95호 혹은 진청저우 28호였던 이 선박이 최근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지만 이런 내용이 아직 IMO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 추적 웹사이트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량 톤수 2,949톤의 중형 화물선인 저싱항 95호는 2004년 건조된 이후 중국 선적으로 운영되다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4월 사이 파나마 깃발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중국 선적으로 약 16년간 운항해왔습니다. 이처럼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경우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올해에만 모두 19척의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새롭게 등록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때 중국 깃발을 달았던 향산호와 화평호가 올해 1월 북한 선적으로 등록됐으며 2월엔 태자봉과 금강1호가, 3월엔 송림 6호와 송림 9호, 은하수호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또 4월엔 태령 3호와 덕성호, 황령산호, 대동문 1호, 해연 8호, 남포 5호가 북한 깃발을 달았고, 5월엔 송림 5호와 모란봉 7호, 설경호, 아봉 1호가, 6월엔 금운산 8호가 새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공식 등록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선박 추적 웹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은 선박 화위안다 79호가 자신이 북한 선적이라는 신호를 외부로 발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아직까지 GISIS 자료에는 이 선박이 중국 선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저싱항 95호와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 선박이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지만 이런 내용이 GISIS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취득한 북한 선박은 최소 19척인데 이번 한 척을 더할 경우 모두 20척으로 늘어납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첫 7개월 만에 작년보다 3배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거듭되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에 대한 BOE 논평 요청에 1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BOE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 가능성과 관련한 지난 6월 BOE의 이메일 질의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4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한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선박 매매와 취득 과정의 복잡성을 악용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일 한국을 방문 중인 요란다 로페스 BOE 총국장 대행과 만나 대북 정보 유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본부장이 BOE의 노력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로페스 총국장 대행은 BOE가 1942년 설립 이래 한반도 문제를 꾸준히 조명하면서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 인권 상황 등 내부 정세를 생생하게 보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OE 한국어 방송은 외부 정보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내외 상황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본부장은 북한이 지난주 소위 전승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고를 외면한 채 막대한 재원을 열병식에 탕진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개발을 인정받으려는 헛된 시도를 그만두고 비핵화의 길로 하루속히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 인권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운동의 동력을 상실시킨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지난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루비오 원실 관계자는 VOA에 지난달 17일 상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관련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1년 가까이 처리에 진전이 없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의회가 매년 통과시키는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해 의결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였지만 결국 무산된 겁니다. 루비오 본실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1일 오후 6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의회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지난 2018년의 경우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긴 뒤 재승인됐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인권법이 지난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가운데 의회에선 이 법을 연장하기 위한 재승인 법안이 지난해부터 추진됐습니다. 상원에선 루비오 의원이, 하원에선 공화당의 영킴 의원이 지난해 재승인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원에선 외교위를 통과해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했고, 하원에선 소관상임위원회인 외교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루비오 의원과 김 의원은 새 회기가 시작된 올해 초인 지난 3월과 5월 각각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첫 번째 관문인 소관상임위에서조차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영김 의원은 법안에 대한 하원 외교위 표결 시점을 묻는 부유의 질문에 바로 표결에 올려지길 희망하지만 현재로선 정확히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I hope that we can mark it up right away, but I at this point I'm not.
김 의원은 법안이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되도록 필요한 서명과 공동 발의자들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투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를 VOA에 의회의 재승인 법안 처리 지연은 단순히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 중점이 되는 시급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의회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난민 문제와 인도주의적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조치라며 정치적으로 정당화된 규제 속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대한 의회 내 의견은 없다고 본다며 매우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이런 간단한 안건조차 처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here was no question about the substance of the issue. It's just the difficulty of getting
북한 인권법에 명시된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미 정부의 지원금은 미리 승인되고 할당되며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국무부 전체 예산을 통해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이 만료돼도 관련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의회 북한 인권법 연장 지연은 상징적으로 북한 인권 활동의 동력을 상실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중요한 안건들이 의회 내 정치적 분열 때문에 진전되지 않는 건 비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의회 내 이런 모습은 상징적으로는 북한인권운동을 해치고 동력을 일부 상실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증진을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삼으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당국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유럽연합이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경제관리 부실 등에 따른 잠재적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우려도 거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U는 지난 31일 발표한 2022년 인권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기관과 당국자들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발견한 인권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건설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탈북민 수가 줄고 외교관과 국제구호단체 인력들의 현지 부재로 인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수준이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비롯한 유엔 인권기구 등과의 관여도 거부하고 제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조치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이유로 2020년 1월 이후 국경 폐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코로나 발병을 발표했음에도 여러 유엔 회원국의 관련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일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외부 정보 접근 유포 차단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형을 포함한 엄격한 처벌을 위협했고 실행에 옮겼다는 정보가 전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시장 거래 통제, 국제 인도주의 단체 활동 중단과 더불어 경제 관리 부실과 이전의 자연재해의 장기적 여파 등이 식량 불안과 잠재적인 인도적 비상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외부에선 계속 우려한다고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과 과려할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뤘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EU가 주도하고 한국 등 6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The committee adopted draft resolution 1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likewise?
당시 북한은 이에 대해 미국과 서방 국가가 인권 문제를 내정 간섭과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ern countries are abusing human rights issues as a political tool.
유럽연합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북 제재와 기타 메시지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소통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대북 비판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보고서에서 인권 관련 문제를 포함해 유럽의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 당국과 제한된 접촉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웨이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공동 성명에도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시민연합과 6.25 국군 포로 가족회 등 12개 인권단체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포함한 전원 즉각 송환과 책임 규명 실현 등 모든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외교 노력을 선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회의에서 한국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납북자, 억류자, 포로 송환 문제에 관해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일명 전승절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참가시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봉쇄됐던 국경 개방이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9월 말 항저우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 대표단 파견이 유력하지만 한국 등 신종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중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정대표단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처음 외부 사절이 북한을 방문한 겁니다. 중러 두 나라 대표단은 이번 방북 과정에서 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평양에서 공식 일정에 돌입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들과의 악수 등 신체적 접촉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벌어진 전승절 경축 행사에 모인 수만 명의 군중들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대내외에 보여줬고 조만간 인적 교류를 포함한 실질적인 국경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전반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조처를 했고 국제 스포츠 행사 참가를 준비하는 동향 등으로 볼 때 어느 정도는 국경 개방이 시간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중러 대표단 방북 행보를 대대적으로 보도해 주민들에게 알린 것도 국경 개방 준비를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선수단과 함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와 코치, 응원단 등 약 200명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이상숙 교수입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이고 북한이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의 협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스포츠나 뭐 사회문화 협력을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선 신종 코로나 발발 이후 평양 주재 외국 대사들이 모두 철수했고 지난 3월 왕야준 중국 대사만이 평양에 복귀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 선임연구위원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기점으로 북한이 본격적인 인적교류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 대사들도 평양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의 대사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기점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평양 주재했던 대사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일단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는 9월 전후로가 될지 아니면 연말이 될지 모르지만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걸 전제를 하고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북중 국경 지역의 일부 세관엔 대형 화물차들과 컨테이너들이 집결한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찍은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라진시 원정리 세관에 트럭과 컨테이너들이 줄져 있거나 모여있는 모습들이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원정리 세관과 두만강 건너로 연결된 중국 측 훈춘시 취안호 세관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관들 사이에는 간간이 물류만 오갈 뿐 인적 교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입니다.
지난 5월부터 모든 지역에 있는 지방 세관들이 다 업무에 착수를 해가지고 물자 교류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주 작업이 시작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렇게도 열리지 않으니까 언제 열려나 하고 지금 위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적 교류를 포함한 실질적인 국경 개방이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자에 한국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직전 주 대비 17% 증가했고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5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6개월 만입니다. 이는 백신 예방접종과 감염 등을 통해 형성된 면역이 시간이 지나 약해졌고 면역 회피력이 다소 높은 오미크론 XBB 계열의 변이가 유행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지금 다시 여름철 코로나 재확산 흐름 이게 이제 여기저기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국경 개방 선택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개방의 헤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9월까지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또 러시아 내 소식통의 말을 빌어 지난 2월 이후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 봉쇄가 해제되면서 곧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왔는데 최근 들어 귀국 시점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며 신종 코로나 재확산 여부가 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외교 성과라고 전직 관리들은 평가했습니다. 정상들이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해 진솔한 논의를 진행하며 3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3국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 중 하나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31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과정의 연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his is maybe one of the great foreign policy successe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와일더 전 보좌관은 과거 백악관에서 일할 당시엔 역사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고위 인사를 한데 모으고 3국 간 협력을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과 일본에 이러한 역사적 문제를 제쳐두고 미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에는 어느 정도 행운이라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We announced that President Biden will host Prime Minister Kishida of Japan and President Yoon.
미한일이 국제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의 개최는 매우 상징적이라고 미 전직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국무부 출신인 토머스 싱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는 통상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며 하나는 회담의 중요성과 손님을 예우하는 특별한 방식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i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meeting to the president to the United States.
이와 함께 덜 격식적인 환경에서 참가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더욱 진솔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촉진할 것이라고 신킨 선임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미한일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대북 공조와 인도태평양 전략 등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상들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와 후속 양자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약속의 진전을 점검하고 공동 의제를 더욱 진전시키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직 관리들은 전망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 문제가 첫 번째 의제일 것이라며 3국이 정책, 제재, 공식 메시지 등에서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최근 행동, 공급망 문제, 왕이 외교부장의 복귀에 따른 영향 등 중국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서울과 도쿄가 정보 문제와 군사협력에 대해 더욱 전향적인 화해를 계속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전망했습니다. 이 중 북한 문제는 3국의 공통분모가 가장 많은 주제로 꼽히는 가운데 전직 관리들은 대북 억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북한 문제는 3국이 결과를 도출하기 쉬운 주제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늘리며 특히 최근 러시아, 중국과 유대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해 이미 강력한 3국의 억지 태세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들이 북한과의 외교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고려할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랩슨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회동한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중국 문제에 대해선 중국 견제 메시지가 공동성명 등에 어느 정도 담길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해 랩슨 전 대사대리는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중국과 관련해 지난 회담을 넘어선 추가 조치와 강화된 수사에 어느 정도까지 동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싱킨 선임연구원은 세 정상은 경제안보 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많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상들이 논의한 내용의 모든 것을 공동성명 등을 통해 외부에 알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But I think that the, you know, the three leaders share a lot of concerns about China that we've articulated in economic security.
앞서 미한일 정상은 프놈펜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며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한일 정상회의가 정례 협의체로 진화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정상들이 이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한다면 흥미로운 결과가 될 것이라며 미한일 관계를 제도화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ree-way meeting between the leaders of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 annual event
싱킨 선임 연구원은 이 3자 회동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종의 사무국 기능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급 회의를 더 많이 제도화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 more we institutionalize this trilateral,
특히 3국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 경우에 따라 미한일 협력에 대해 매우 다른 시각을 가진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싱킨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이 특별한 3자 회동을 다른 많은 소다자 형태의 회동들과 섞어놓으면 그 특별함과 효과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역시 캠프 데이비드 회동과 같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것이라며 3국 정상회의를 제도화하기 전에 먼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정을 잡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고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이 끼고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밤 사이에 가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5도, 최고는 25도에서 35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구름이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24도, 최고는 32도입니다. 남포는 맑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3도입니다. 신의주는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0도. 강계는 흐리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31도. 희천, 흐리고 가끔 소나기 내리고 최저 23도, 최고 30도. 해주, 흐리고 가끔 소나기, 최저 24도, 최고는 31도. 개성,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는 32도입니다. 사리원은 흐리고 가끔 소나기 내리고 최저 24도, 최고는 33도입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5도. 신포도 맑고 최저 24, 최고 33. 장진, 흐리고 최저 17도, 최고 26도. 해산, 흐리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최저 19도, 최고는 30도. 원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5도. 평강,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고 최저 21도, 최고는 30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최저 24, 최고 31도입니다. 해상 날씨 살펴봅니다. 동해 앞바다 맑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물결은 1 내지 2m. 서해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에서 1m. 먼 바다는 맑고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추가 배치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이날 벨라루스군 헬리콥터 두 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친러시아 국가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성명에서 국경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벨라루스 헬리콥터 두 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며 이에 따라 국경 지역에 전투용 헬기 등 자원과 병력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벨라루스 헬기의 영공 침범이 레이더로 포착하기 힘든 상당히 낮은 고도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외교부도 이날 자국 주재 벨라루스 대사 대리를 조치해 영공 침범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벨라루스 군 당국은 폴란드 측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폴란드가 국경 지역 내 병력 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번 사안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해외 주인들과 상의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폴란드군은 벨라루스에게 영공 침범을 부인했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르 루카샨코 벨로루스 대통령은 어제 폴란드와의 국경적 시찰 중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 병력 100여 명이 자국 국경 쪽으로 이동했다는 폴란드 측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팔과 다리 등을 잃은 우크라이나인이 최대 5만 명에 달한다고 미국의 유력 매체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세계 최대 보철 제조업체, 오토복과 자선단체, 또 의료기관 등의 수치를 종합해 팔과 다리 등을 잃은 우크라이나인이 2만 명에서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치는 독일인 6만 7천 명과 영국인 4만 1천 명 등이 팔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던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비교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자선단체인 후프재단은 전쟁으로 인한 중상자를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중상자 가운데 10% 정도는 절단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전쟁 부상자들이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공 팔과 다리 등 가격이 5만 유로, 미화 5만 5천 달러에 달해 지원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어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종전의 AAA에서 AA+로 낮추면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부채 한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정치권의 대립, 이로 인한 통치체제 악화 등을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최고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된 건 지난 2011년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조치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백악관과 미국 재무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세계 주요 경제 가운데 가장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제니드 옐런 재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자의적이며 오래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중국이 어제 자체 기술로 건조한 첫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관영 CCTV는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일인 건군절을 맞아 이날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 같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산둥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 모습이 공개된 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산둥함 편대가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 정찰기가 접근하자 함재기인 제15 전투기 넉 대가 실탄을 장착한 채 이륙해 대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산둥함은 중국이 전체 건조한 첫 번째 항모로 지난 2019년 12월 17일 취역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면서 타이완 해협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은 타이완이 방어 능력을 갖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우리나라 의사당에 대한 공격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